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8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담양본당 신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천상병 시인 못지않게 해맑은 성품을 지니신 어르신의 식사 초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연세가 상당하신 분이셨지만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바깥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신부이지만 어르신에 비해 아들뻘이니 편히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당신은 그럴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 부자가 들어간 신부님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신자가 아닌 그 어르신은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보고자 하시는 분이셨던가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시며 섬기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체라고 하면 거룩한 몸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체라고 합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라면 성체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니 대단하십니다. 그 소중한 몸을 모시는 만큼 당신도 정말 소중한 분이시겠군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몸을 모셨다고 생각하며 성체를 모시고서 그 소중함에 기뻐하고 큰 감동으로 두 손 모아 자리에 돌아와서 무릎 꿇어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체를 모시고서도 별것 아닌 떡 부스러기 먹은 듯 건들건들 자리에 돌아와서 이내 멍하니 앉아있고 또는 옆 사람과 잡담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괴틀이 없어진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성체를 모시고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성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모두가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터인데 교회가 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성체를 모시면서도 예수님의 몸의 표징을 놔버린 채 다른 희한한 것이나 개인적인 성공이나 건강만을 탐한다면 참 악한 세대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인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 회개합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왔던 여왕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인류가 상상한 신을 믿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지위를 하나님과 쉽게 혼동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하느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하느님이 떠나셨다고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재물과 지위를 얻고 건강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릴 실이 아니라 얻을 득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아듣고 찾을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과 지위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일은 아무나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를 잃을 줄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 열려있는 좁은 문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면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빛깔을 가진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생명을 살자는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신앙은 기적을 얻어내거나 하느님께 빌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수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는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웃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득이 아니라 실을 갖다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 안에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곧 일상생활의 불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담양본당 신혁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신혁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일분교리 이문환 신부입니다. 성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 즉 일명 복음삼덕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을 수도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적 권고를 따른다는 것은 세 가지 인격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인데, 성빈은 재물과 세속적 안락을 포기하는 것이고, 정결은 가정생활과 성적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고, 순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가치와 자기를 포기함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삶만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따른 하느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유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2013년 9월 결혼을 2주 앞둔 무렵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던 장인 장모님께서 귀국하셨다. 몬트리올에서 같이 살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지구 반대편에서 축하는 하셨지만 내심 궁금한 점도 많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다. 신혼집을 고민하다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동교동에 위치한 30년 된 빌라에 12평 남짓한 작은 방 두 개짜리를 전세로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10년 넘게 방 하나짜리를 전전해 살아온 우리 둘에겐 모자람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막상 장인 장모님께서 캐나다에서 오신다고 하니 나도 아내도 신경이 쓰였다. 우리는 주말 내내 집을 열심히 쓸고 닦고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도록 가구 배치도 다시 해두었다. 그날 저녁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장모님과 멋지게 수염을 기른 장인 어른이 우리의 신혼집에 도착하셨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인사를 마치고 잠시 신혼집을 둘러보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홀로 떨어져 지낸 딸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작고 초라한 신혼집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게 인사하는 딸과 사위가 대견스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늘 상대를 사려 깊게 배려하는 장모님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었던 말임을 느낄 수 있었다. 뼈때리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만약 그때 장모님께서 재현아 신혼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니 속상하게 라고 말하셨다면 아마도 그 순간이 내게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모님은 신혼집이 초라하다는 말 대신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고 표현하셨고 덕분에 아내와 나에게 그날은 장모님께 죄송하고도 고마운 순간으로 남아있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 신보입니다.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보이는 마니피카 성모의 노래인데요. 소개해드릴 음반은 베네딕투스 즉 찬미바드소소와 함께하는 성모의 노래입니다. 오르간 반주도 함께하는 곡을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레고리오 성가 연구소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며 마니피카스로 꾸며드리는 성모의 노래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가 오르간 반주와 함께하였죠. 성모의 노래 마니피카과 또 시편 창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마리아 영성 희년 미사에서 3만 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세상을
마리아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모 마리아께 봉헌했습니다. 미사중 교황은 마리아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길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진정한 마리아 영성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어머니의 모습을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희망의 해를 맞아 마리아 영성에 헌신하는 기도 모임과 성지 순례자들이 모여 교황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마리아 영성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후 포르투갈에서 온 파티마 성모상을 성 베드로 광장에 모시고 교회와 세상을 마리아께 봉헌하며 마리아 영성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어머니의 모습을 비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마리아 영성 희년 미사로 그의 사목 방향성과 교회의 신앙 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3년 총선 당시 뉴질랜드 엔젤 퍼스트는 국민당과 액트당의 연정 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포함된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다음 선거에서 단독 다수당이 되기를 바랐으나 현재 여론조사 추이는 이 희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엔젤 퍼스트는 이번 임기 동안 유일하게 지지율이 상승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당과 액트당은 지지율을 잃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정 내 권력 균형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국민당이 연정 블록의 72%를 차지하지만 차기 선거 후에는 그 비중이 65%로 줄고 엔젤 퍼스트는 20%로 높아져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우파 블록이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노동당이 녹색당, 마오리당과 연합해 집권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엔젤 퍼스트는 현재의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2026년 총선에서 킹메이커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이 당이 10% 이상 득표한다면 국민당이나 노동당 중 누구와 연정을 하든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 이주 및 취업을 권고하며 1차 산업에 일자리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란의 직면에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주가 비용 증가와 청년들의 지지 기반 분리를 초래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직 경험자들은 원예와 같은 추천 산업이 경험과 체력을 요구하는 힘든 일이며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청년 구직자 수당에 부모 지원 심사를 도입해 부모 소득이 연간 6만 5천 달러 이상인 18에서 19세 청년의 수당 자격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책임을 지우고 복지 의존을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 2023년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진입했습니다. JLL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는 2024년 반등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판매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2025년과 2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합니다. JLL NZ 전무이사인 토드는 완화된 정부 정책과 하락하는 금리 덕분에 뉴질랜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경기순환의 바닥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산업용 부동산은 2.8%라는 낮은 공실률과 호주 주요 도시에 비해 평균 5.25%라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매력이 높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 비용이 높아 기존 자산의 가치를 보장하며 토지 부족과 인프라 개선이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장은 특히 산업 부문의 구조적 공급 부족과 안정적인 수익률 덕분에 동일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호주 시장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세청 IRD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수천 명의 국민들이 은행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IRD 대변인 로안 메가더는 6월 중순 이후 16,500건의 공제 통보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IRD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무시한 체납자 그리고 계좌에 잔액이 있는 납세자를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약 8천 건의 공제가 완료돼 1,700만 달러가 징수됐습니다. 또한 6천 건 이상이 진행 중이며 550만 달러가 추가 회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 완화된 정책으로 체납액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기준 세금 체납액은 93억 달러로 정부는 IRD의 감사 및 추진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회계사들은 일부 납세자가 불과 일주일 전에만 통보를 받는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환영하며 분할 납부 등 해결책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중앙소방서에서 성면 노출이 확인되면서 뉴질랜드 전무소방관 노조는 독립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금요일 성면 오염 가능성으로 일시 폐쇄되었거나 추가 공기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방 및 긴급구조 FENZ 부국장 맥건 스티플러는 전문가와 협의해 예방적 공기검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장소까지 테스트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정상 근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FENZ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같은 소방서 지붕에서도 성면이 발견돼 폐쇄와 정화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노조는 이 건물을 성면 위험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문 소방관 노조는 검사 결과 분석이 7월부터 10월까지 지연된 이유와 양성 반응 구역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FENZ가 건강과 안정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모든 성면 제거와 정화 없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들과 FENZ 경영진 간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원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차량을 압류하는 시범 제도를 영구화하고 그 범위를 4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결과 22만 5천 달러 이상을 회수하고 차량 115대를 압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석 집행관들은 차량 번호판 스캐너를 활용해 벌금 체납자를 찾아냈으며 폴 골드 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스캐너 수를 현재 10대에서 최소 39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982명의 체납자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78명은 현장에서 즉시 납부했고 127명은 분할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수십 명의 체납자는 차량에 압류되거나 바퀴가 잠기고 일부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루스 머니 범죄 피해자 자문위원회는 제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의 던컨 웹 법무 담당 대변인은 이러한 강경 조치가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질랜드 와이타키 지역에서 역사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라니 테이벤들이 신임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 지역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테이벤들은 3선 시의원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는 전임 시장 게리 커처가 불출마하면서 4명의 후보 중 1명으로 출마했습니다. 개표 중간 발표 기준으로 전체 투표의 거의 절반을 얻으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테이벤들은 유권자들과의 소통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접근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녀는 당선 후 주요 과제로 요금 부담 완화와 상수도 계획 수립을 꼽았습니다. 이전 의회의 자체 상수도 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거부된 적이 있어 새로운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테이벤들은 가능한 한 지역단체가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위원회 통제를 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녀의 취임을 환영했고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성을 실천해 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와이타키 구청의 변화와 정책 추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종종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저녁에는 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tch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저도 이제 이 녹음일 기준으로 밀어놨던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 일도 보기도 하고 또 만나야 되는 분들 또 찾아뵙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중에서 저를 위해서 꼭 해야만 했던 일들을 좀 소화하고 있기도 해요. 뭐 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바빠서 못 갔던 병원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쁜 약속 그 일정 사이사이로 겨우겨우 건강검진을 준비를 해서 또 모자란 준비는 또 그 당일날 병원에 가서까지 하면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건강검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아, 일상 중에 느끼는 기쁨이 참 많구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먹고 또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었던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일상에서 살짝 벗어난 일을 경험하시다 보면 일상이 주는 기쁨과 안정 그리고 그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숨겨진 이들의 노력이나 또 관심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시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때를 보내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특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고 또 그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시간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찰할 주제를 좋은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집회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집회서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먼저 집회서의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 본 다음에 이 좋은 선택에 대한 저의 성찰을 좀 후반부에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집회서 자체는 집회서를 읽는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의문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서는 사실 이전에 경전에서 제외됐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제2경전 또는 외경이라고 부르면서 이 집회서를 그 교회 전통 안에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성서와 비교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자신 스스로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시라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벤이 아들, 자손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자신을 벤 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말 책 이름으로 시라키데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서명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벤 시라는 그 자신이 놓여 있는 그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따르고자 애썼던 유다교의 전통을 현 시류에 맞춰서 설명하고자 하는 원의를 가졌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벤시라는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율법을 공부하던 그런 율법 학자, 율법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계명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자신이 손에 얻게 된 이 귀한 유다교 전통을 지금 빠르게 변하는 시류에 올라타 있는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원의를 가졌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벤 시라가 그러면 집회서를 언제 썼을까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기원전 200년에서 200년 안쪽으로 뭐 150년 그 사이로 생각들을 합니다. 벤시라가 근데 구체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확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집회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서명하듯이 드러내고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의 전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기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벤시라는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파도,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여겨지던 유럽의 근동 지역의 사상과 환경을 주제하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큰 사상의 파도 앞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던 율법에 대해 다소 호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도구가 세상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는데 또 삶을 기쁘게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벤시라는 자신이 목적으로 삼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목적에 충실해서 자신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유다교의 전통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시대적 사상 안에서 보편적이었던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함께 융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동 지침서를 내려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 벤시라 집회서는 벤시라의 관심은 그냥 삶 자체 구체적인 삶 자체에 첫 번째 시선을 두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를 찾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다교적 전통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 얘기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출 이야기들로 자신의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집회서가 지금 좀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뭐 덧붙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들이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세상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세상은 그때 당시에 벤시라가 마주했었던 헬레니즘이 한창 크게 융성하던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놓인 세상도 하느님 없이 하느님과 관계없이 과학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의 논리들로 하느님 없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벤시라의 독자들처럼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대의 우리들에게 세상은 질문을 던져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문화 속에서 벤시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교의 전승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와 도구로서 설명하려 애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인의 우리들에게 의문으로 주어지고 질문으로 주어지는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종종 우리는 오해받습니다. 당신들은 뭐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너무나 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질문을 실제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 스스로 그런 의문을 우리 신앙 안에서 던질 때도 있겠죠. 그 맥락 안에서 집회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의 그 대답들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소제목으로 인간의 자유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지금 읽어드린 집회서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눈에 띄셨을까요? 저는 하느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18절 이후에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살짝 바꿔서도, 원활하게 바꿔보면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위대하시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법에 맞겠죠. 그런데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하는, 사람으로 표현해서 그러한 문학적 기법을 가진 이러한 내용은 지혜 문학이라고 이름 붙여질 벤시라와 같은 계통의, 같은 목적으로 같은 관점 안에서 유다교 전통과 세상을 바라보던 이들이 서 있었던, 써냈던 그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데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이 의인화된 지혜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렇죠. 요한복음서의 1장 첫 번째가 바로 그러한 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드러나는 것 하나는 지혜 문학이 주로 쓰고 있는 문학적 기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대조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마치 앞에 있는 학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너 이거 하는 게 좋아 나빠, 너 이런 걸 하는 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 선생님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의 대조를 정확하게 상징으로서 내세우고 있어요. 16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라는 말을 통해, 물과 불은 아주 극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문학적 기법으로서 집회서 15장은 11절 이하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17절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집회서 15장 11절 이하에 우리 눈에 띄는 문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조가 어느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이 울렸으면 합당할까요? 뭐 성당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학교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 말하는 교사보다 조금 더 세상을 탐구하고 알아가야 되는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뭔가를 찾아 나가기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 그 학교라는 장소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그러한 잘못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마치 훈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놓인 잘못일 수도 있지만 고통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왜곡된 어떤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학생들에게 그것은 너네들의 선택이 그것을 자초한 것이다. 주님을 탓하지 마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함부로 주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라.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라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 신학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그 히라버 말이 그 히브리 말과 같이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생각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향, 경향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집회서에서는 이것이 다소 중립적으로 쓰이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그 전체적 맥락에 따라 악에 기울어지는 어떤 경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본능, 악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라고 하는 14절 뒷부분의 이야기가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집회서에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좀 살짝 바꿔보면 자유의지라고 이것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시다라는 구절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과 같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은 바로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운명의 굴레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이 폭이 적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아니면 내가 놓여 있는 태어난 장소가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너의 책임과 탓을 돌리는 하느님께 돌리는 그런 운명에 기대는 말을 하지 마라. 너네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굉장히 좀 애매한데 직역을 좀 하자면 너가 원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이성도 능력도 가지게 되리라. 너가 그분을 믿는다면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칠게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 이것 자체는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너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살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맥락에서 보자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죽고 싶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과 불, 생명과 죽음은 마치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처럼 그런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선택해라 라는 어떤 설득의 기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너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라는 말이 방종해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라.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파괴하고 싶은 것은 다 파괴해라 라는 동료가 아니라 너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명체로서의 그 본능과 원의에 충실한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 하느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 피조물로서 서 있어라 살아라 피조물로서 하느님 앞에 나서라 라는 동료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대조적인 문화적 기법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라 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끝에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인 거거든요.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학생들을 타이르듯이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며 덧붙이는 겁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 우리 모두는 살고 싶을 것이다. 살고 싶다. 그러니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선택은 불을 선택하는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한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상황으로 너희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선택에 대한 그 첫 번째 동력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선택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매번 매순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삽니다. 저것을 볼지 말지 말할지 말지 그리고 멈춰 설지 앉을지 그리고 그와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선택은 말을 좀 살짝 바꾸면 내 자신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그 기간이, 그 장소가 너무나 작고 반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내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은 바로 내 자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내 자신이라고 선택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말로써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핑계와 변명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좋겠죠. 어쩌면 그렇게 이것을 선택하고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들은 내가 한 선택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그 말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그 선택의 고민의 시간과 선택의 공간이 너무 작다고 할지라도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선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들, 내가 하는 선택은 기쁨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고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기쁨이냐? 나는 그 어느 누구의 억압에 따르지 않고 온전히 나의 자유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쁨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까지 다 포함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늘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 자체도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은 오로지 나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오롯이 나 스스로 그 자유에 따라 무언가를 택하겠다는 나의 독립적인 나를 드러내는 주체적인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선택은 기쁨이고 고통인 이유는 아직 그 무엇도 정해지지 않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나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뭔가 말장난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의 기도와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여기서 이 선택에 대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좀 다른 관점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기쁨과 고통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택의 기쁨과 고통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걸음 나아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내 자신 자체이고 나를 그대로 드러내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 나로서 나는 그 선택 자체는 기쁨이기도 하고 또 고통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인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집회서 15장 11절 이하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알아듣습니다. 집회서의 벤시라는 이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의 사상 파도 속에서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그 자신들의 사상을 이렇게 펴나가던 인간의 자유의지, 생각하고 사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자유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자신들의 학생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자유 자체도 그러한 두 가지 맥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프랑스의 언론가이자 사상가이고 또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책을 써낸 작가이기도 한데 바로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샤르트르는 이 인간의 자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냐? 바로 형벌,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나 칠판이라고 하면 의자는 앉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자의 형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하학적인 각도 이 모든 것도 편하게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하에 그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러한 의미나 목적 없이 자유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보거든요.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못하고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자유라는 형벌을 등에 짊어진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그 사상적인 흐름의 마지막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인간은 의미 없다가 아니라 사르트르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선택들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벌과도 비슷한 자유를 가지고 그가 하는 선택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내가 한 선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자신이 하는 인간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샤르트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한 사상을 내세웠죠. 샤르트르는 사실 무신론적인 생각, 사상으로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보았습니다. 다른 한 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분은 조금 더 이전의 분인데 바로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자유에 대해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불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성, 예를 들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그 심성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 안에 영원성으로 다 깃들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무한함에 기대어서 자신에게 깃들여 있는 영혼에 깃들여 있는 무한함에 깃들여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사유하고 말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한함도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한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있으니 그 무한함과 유한함이 충돌하며 인간의 불안이 싹 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이 유한함과 불안함, 영원성과 현재성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고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이상 건전하고 성숙시키는 불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샤르트르가 이야기했던 그 자유의 저주와도 같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불안전성, 인간의 모호성 또는 인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마치 수업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늘어놓았네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이 내리는 선택들이 이 집회서의 벤 시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자유는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주와도 같은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나의 영원함과 그 유한함이 충돌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집회서의 벤시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책임을 져야 되고 상황들을 다 고려하기에 우리들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 선택하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손에 쥐고 무엇이든 선택하며 나임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 주간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35편 다윗.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그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되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우며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으리라. 그들이 까닭없이 내게 몰래 그물을 치고 까닭없이 내게 구렁을 파놓은 탓이라네. 파멸이 불시에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걸려 파멸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하며 내 모든 지체는 아뢰리라.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당신께서는 가련한 이를 그보다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약탈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사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제가 모르는 일을 저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제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저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아팠을 때 자루옷을 제 의복으로 삼고 단식으로 고행하였으며 기도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친구인 양, 형제인 양, 제가 어머니 상을 당한 양 애처롭게 몸을 구부린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틀거릴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를 거슬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데 저를 치고 잡아찍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며 저를 거슬러 이를 갈았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제 영혼을 그들이 꾸민 파멸에서, 제 목숨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소서.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송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음흉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의 온순한 이들을 거슬러 간계를 꾸밉니다. 저를 거슬러 한껏 입을 벌려 옳거니 우리 눈으로 보았지 합니다.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주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권리를 위하여 깨어 일어나소서.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의로움에 따라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 저의 하느님, 그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옳거니 우리 소원대로 되었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집어삼켜버렸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하소서. 저를 두고 우쭐대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옷 입게 하소서. 제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당신 종의 평화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저의 혀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찬양을 날마다 전하오리다. 36편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그의 눈에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빛이 없다. 그는 오히려 죄거리를 찾아내고 미움을 일삼으려 자기 눈앞을 잘 닦아놓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간계. 그는 슬기롭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잠자리에서 죄를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 주님, 당신의 자애는 하늘에 있으며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 같고 당신의 공정은 깊은 바닷속 같아 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도와주십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 그들은 당신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애를, 마음 바른 이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늘 베푸소서. 거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번 주 주거용 부동산 경매장에서의 활동이 급증했으며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수가 5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대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마리아 영성 희년 미사에서 3만 명의 수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세상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했습니다. 미사 중 교황은 마리아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길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진정한 마리아 영성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어머니의 모습을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희망의 해를 맞아 마리아 영성에 헌신하는 기도 모임과 성지 순례자들이 모여 교황과 함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마리아 영성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후 포르투갈에서 온 파티마 성모상을 베드로 광장에 모시고 교회와 세상을 마리아께 봉헌하며 마리아 영성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어머니의 모습을 비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마리아 영성 희년 미사로 그의 사목 방향성과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중요 행사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거용 부동산 경매장에서의 활동이 급증했으며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수가 5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enterlist.co.ngsg 모니터링한 전국 경매에서는 총 357건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는 전주에 270건에서 증가한 수치로 최근 1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물 증가가 판매율의 비례적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시된 357건의 부동산 중 경매에서 판매된 건수는 156건으로 전체 판매율은 44%를 기록하며 최근 범위 41%에서 44%대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수의 급증이었지만 판매율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으며 여전히 절반 이상의 부동산이 유찰됐습니다. 2023년 총선 당시 뉴질랜드 퍼스트는 국민당과 액트당의 연정 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포함된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다음 선거에서 단독 다수당이 되기를 바랐으나 현재 여론조사 추이는 이 희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엔젤 퍼스트는 이번 임기 동안 유일하게 지지율이 상승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당과 액트당은 지지율을 잃었습니다. 이 추세의 대로라면 연정 내 권력 균형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국민당이 연정 블록의 72%를 차지하지만 차기 선거 후에는 그 비중이 65%로 줄고 엔젤 퍼스트는 20%로 높아져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우파 블록이 다음 선거에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노동당이 녹색당과 마오리당과 연합하여 집권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엔제퍼스트는 현재의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2026년 총선에서 킹메이커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이 당이 10% 이상 득표한다면 국민당이나 노동당 중 누구와 연정을 하든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RNZ는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금리 2.5%로 인하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7월과 8월 구인 광고 수가 증가해 고용시장의 회복 조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셋째, 유제품과 육류, 원유의 제품 등 수출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농업 부문 수출은 전년 대비 75억 달러 증가한 5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번째로 핵심 소매 전자카드 판매가 지난해 3개월 동안 1.7% 증가해 소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자연스럽게 끝나고 있으며 일부 가게는 이미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은 뉴질랜드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간호사협회가 발표한 주요 보고서에서 요양시설의 인력 부족과 돌봄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 부문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80명의 요양시설 종사자 심층 인터뷰와 수백 건의 내부 보고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일부 입소자들이 수주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배변 처리를 받지 못해 감염이 생긴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90%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 식사, 상처 치료까지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법으로 최소 인력 기준을 정하고 모든 시설에 24시간 상주 간호사를 배치하며 공공병원 수준의 임금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시스 코스텔로 노년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이 위기 상태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정부가 지난 2년간 2억 7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고 보고서가 현실을 왜곡해 그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세청이 세금 징수 강도를 높이면서 수천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 세금 공제 예고 통지서를 16,500건 발송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로 세금 체납이 오래됐거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회피한 납세자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총 8,181건의 계좌 인출을 통해 약 1,7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000여 건에서는 추가로 550만 달러가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가능한 한 분할 납부 계획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체납이 계속될 경우 급여 공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의 존 세무 책임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완화된 징수로 세금 체납액이 93억 달러까지 늘었다며 정부가 최근보다 강력한 징수 및 감사 조치를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회계사들은 국세청의 공제 통보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자금이 인출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로이트 로빈 워커 파트너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세금 체납 내역을 더 명확히 표시하면서 징수 조치가 한층 강경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법원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차량을 압류하는 시범 제도를 영구화하고 그 범위를 4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결과 22만 5천 달러 이상을 회수하고 차량 115대를 압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석 집행관들은 차량 번호판 스캐너를 활용해 벌금 체납자를 찾아냈으며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스캐너 수를 현재 10대에서 최소 39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982명의 체납자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78명은 현장에서 즉시 납부했고 127명은 분할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수십 명의 체납자는 차량이 압류되거나 바퀴가 잠기고 일부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루스 머니 범죄 피해자 자문위원은 제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동당 덩컨 웹 법무부 담당 대변인은 이러한 강경 조치가 저소득층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질랜드 와이타키 지역에서 역사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라니 테이벤들이 신임 시장으로 당선되며 이 지역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테이벤들은 3선 시의원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는 전임 시장 게리 커처가 불출마하면서 4명의 후보 중 1명으로 출마했습니다. 개표 중간 발표 기준으로 전체 투표의 거의 절반을 얻으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테이벤들은 유권자들과의 소통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접근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녀는 당선 후 주요 과제로 요금 부담 완화와 상수도 계획 수립을 꼽았습니다. 이전 의회의 자체 상수도 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거부된 적이 있어 새로운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테이벤들은 가능한 한 지역단체가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위원회 통제를 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녀의 취임을 환영했고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성을 실천해 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와이타키의 구청의 변화와 정책 추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하버브릿지의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2,240만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전 회계 연도에 1,220만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 교통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증가는 2024-25 회계 연도에서 시작된 트러스 브릿지 리퍼비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1959년 공식 개통된 이 교량의 원래 페인트 코팅은 설계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로운 코팅을 적용하는 전체 제도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NZTA는 이전에는 부분 보수만 했지만 이제는 전체 수명 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시작에 따른 설계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비용이 늘어났으며 NZTA는 향후 5년간 유지 보수 비용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16만 대 이상의 차량이 건너는 이 교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2의 와이테마타 하버 횡단로 건설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6년 중반에 선호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 이주 및 취업을 권고하며 1차 산업에 일자리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란의 직면에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주가 비용 증가와 청년들의 지지 기반 분리를 초래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직 경험자들은 원예와 같은 추천 산업이 경험과 체력을 요구하는 힘든 일이며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청년 구직자 수당에 부모 지원 심사를 도입해 부모 소득이 연간 6만 5천 달러 이상인 18에서 19세 청년의 수당 자격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책임을 지우고 복지 의존을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 2023년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진입했습니다. JLL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는 2024년 반등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판매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2025년과 2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합니다. JLL NZ 전무이사인 토드는 완화된 정부 정책과 하락하는 금리 덕분에 뉴질랜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경기 순환의 바닥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산업용 부동산은 2.8%라는 낮은 공실률과 호주 주요 도시에 비해 평균 5.25%라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여 매력이 높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 비용이 높아 기존 자산의 가치를 보장하며 토지 부족과 인프라 개선이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장은 특히 산업 부문의 구조적 공급 부족과 안정적인 수익률 덕분에 동일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호주 시장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중앙소방서에서 성면 노출이 확인되면서 뉴질랜드 전문소방관 노조는 독립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금요일 성면 오염 가능성으로 일시 폐쇄되었으나 추가 공기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방 및 긴급구조 FENZ 부국장 매건 스티플러는 전문가와 협의해 예방적 공기검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장소까지 테스트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정상 근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ENZ은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같은 소방서 지붕에서도 성면이 발견돼 폐쇄와 정화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노조는 이 건물을 성면 위험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문 소방관 노조는 검사 결과 분석이 7월부터 10월까지 지연된 이유와 양성 반응 구역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FENZ 건강과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모든 성면 제거와 정화 없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들과 FENZ 경영진 간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대중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법규에 따른 정상 조치라며 미국의 고액 관세 위협은 양국 공존에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난 20일 동안 일방적으로 대중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수천 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준 점을 비판하며 양국 합의와 협상 메커니즘을 지키길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존 평균 55% 관세에 100% 추가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맞섰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대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각각 목표를 넘어섰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연말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라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며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6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9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종종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저녁에는 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으며 저녁에는 비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무료 가족놀이 한마당 안내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테프나 크리에이티브 허브 8-14 핸더슨 밸리 로드에서 열리는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무료 가족놀이 데이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엔터테인먼트로는 캡틴 페스터스 맥보일의 이동 버라이어티 쇼가 선보이는 보드빌 뮤지컬 코미디, 펑클럭 패밀리 밴드, 스펠로디스 그리고 특별 게스트 사회자 밥 하비가 함께합니다. 입장은 통조림 건조식품 기부 코하로 대신해 주시고 이 기부품들은 현장에서 더 인터카운터 호프재단이 수고해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됩니다. 현장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함께 더 그라운즈 카페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음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1928년에 설립된 뉴질랜드의 가장 오래된 사탕 제조업체 중 하나인 메이시스의 후원으로 무료 롤리팝도 많이 증정됩니다. 행사 일정은 오전 10시 15분부터 로비가 열려 페인스페인팅과 음식 기부 접수를 받습니다. 오전 11시 직전에는 극장에 착석하신 뒤 공연이 시작됩니다. 두 막 사이에 3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어 추가 페인스페인팅과 음식 음료 구매가 가능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테프나 크리에이티브 허브 8-14 핸더슨 밸리 로드에서 있습니다. 레고클럽 안내입니다. 블럭 쌓기로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만든 것을 발견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9일, 26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앱섬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